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계명이 축복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율법이나 계명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계명 이러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그것이 왠지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에게 부담 주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도로에 나가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안전해지는 것인 것처럼 사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사실 개인의 안전이나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사실 그저 단순히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거룩한 공동체를 빚어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도 읽었습니다만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면서 혹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과 은혜를 명백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교회 역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심각한 오해입니다. 율법이 없는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은혜 없는 율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묵상한 것처럼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폭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 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선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묵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고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율법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십계명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읽으면요 열 가지 계명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관습이고 일반적인 풍습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이를테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정말 생소한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사실 안식일 없습니다. 우리 문화도요 요즘 달력에나 빨간 날 주일 빨간 날 있지만 음력에는 빨간 날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쉬는 날 없었어요. 어느 문화나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왜 안식일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데 너만 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 시작.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그런데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고 아들, 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 노예, 여자 노예,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일시키면 안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안식일 없었고 고대 사회의 안식은요 소수 유한 계급의 특권이었습니다.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쉬는 것이고 그리고 유한계급 귀족들,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쉴 때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쉬려면 남을 일시켜야 되는 문화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회째 되는 날 안식일에 너만 쉬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짐승까지 노예들까지 다 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 하라는 명령이지만요 그 시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대에는요 태양력, 태음력 할 것 없이 모든 달력 주기가 사실 이 어떤 이 태양과 달의 그 운행 주기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7로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냥 고대 사회의 점성술 천문학 해가지고 달력 만드는데 7로 나누어지는 것이 없어요. 사실 7로 나누어지는 거는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7일로 달력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유일하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실 때 사실 이 부모는요 여행하는 과정에서는 짐이에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 익숙한 것이고 광야 여행해 본 적 없고 새로운 땅에 나아갈 때 부모는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도움이 되는 부모는요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다 공경하죠. 도움이 되는 부모, 후견인 역할을 잘해주고 돈이 많고 뭐 자녀들을 아주 잘 밀어줄 수 있는 부모는요 공경하라는 말 안 해도 열심히 찾아보고 공경하는데 짐이 되는 부모 공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받들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요 그 시대 풍속, 그 시대 문화하고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시대 문화, 타락한 세상의 풍속과 구별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상관없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니들 참 이상하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십계명 읽으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뭐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거를요 개인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알아요. 십계명은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지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지 서로 잘 관찰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안 지키면 너 말씀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말을 안 들으면 혼도 내고, 그러면서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함께 구현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할 때 혼자 뭘 잘해보려고 그래요. 혼자 잘해보는 것은 그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모든 백성을 다 시내산 아래 부르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공동체를 빚어내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할 때도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혼자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묵상한 말씀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의 모든 사람들이요 복을 받으려 그랬어요. 재난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 그랬는데요, 재난을 피하고 복을 받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시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어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책임, 그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너도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고 이웃에 대한 어떤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요 사실 예배자를 빚어내려고 그러세요. 우상은요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해 빚어내는 신입니다. 그런데 네 욕망을 위해서 신을 빚어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 그리고 이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신을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신으로. 그래서 신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꿈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신의 마음, 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신을 자기 마음에 맞는 존재로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목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펼쳐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 광야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으로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나님이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고쳐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거룩한 사명에 부응할 만한 사람으로 빚어내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이 계명을 부여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성도, 또 그런 복된 공동체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